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 우리 늘 찬미 찬양단한테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감사학교입니다. 우리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 1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죠. 여기는 아름답게 강단이 꾸며질 것이고 또 우리 윤년부 같은 경우도 그 손에서 감 하나, 귤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들고 오는 애들 그것 가지고 서로 강단 꾸미게 하고 끝나면 그거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또한 이 그 주어진 것을 서로 베풀면서 우리는 마지막 이 4.4분기 거진 마지막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새로워서 오늘 저희는 이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곳이 가장 침울하고 가장 어둡고 또 가장 환경도 척박했던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고요. 또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에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했고 그 빌립보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이제 베레아와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할 때에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날씨나 기후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못 전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달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손에 그 빌립보 성도의 헌금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의 손에 들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쓴 것이 오늘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에 말씀을 쓰고 오늘 4장 하반절에서 본격적인 자기의 본심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 나를 향한 다시 싹이 나는 이 선교 헌금의 그 모금이 내게 너무나도 큰 위로요 내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크게 기뻐할 일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호의에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비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선교 헌금이 계속 보내어지다가 어느 특정 시점부터 보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식었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지에 어느 날부터 선교 헌금이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 이메일로도 왜 내가 선교 헌금을 더 당신들에게 보내지 않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낙심, 좌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나? 나를 파송한 교회가 너무 어렵나? 그러면 좀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언지도 없이 이건 좀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충분히 서운하여 빈말이라도 그 서운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잊지 않는 것 다 안다. 그러나 아마 너희가 내게 선교 헌금을 보낼 기회가 없었겠지.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내고 싶었니? 얼마나 나를 많이 생각했고 보내고자 애썼겠니? 하지만 그러할 기회가 없음에 참으로 많이 안타까웠겠구나. 나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애들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애들로 표현하거나 다른 빈말로, 다른 뭐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기회가 없었겠거니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감싸 안으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그것을 자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며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인격적인 덕을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의 삶과 감사하는 자의 언어 안에는 덕스러움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는 덕스럽지 못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며 남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인격을 떠나 여러분 삶 속에 정중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생활과 여러분이 감사를 잃었을 때 여러분의 언어생활의 차이는 여러분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고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력으로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는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만족하고 내 삶 속에 감사하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로 바랍니다. 있고 없고 때문에, 또 가진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의 호의, 남의 정성을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있고 없고 때문에, 가지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누리고 누리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포용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감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해 줍니다. 굳이 그 사람이 섬세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가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내 스스로에게 주는 충족감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역으로 낮은 데 있다고 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생명을 궁궐하거나 비굴하게 남 밑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영위한다거나 비굴하게 남 밑에 들어가서 작은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것들이 조율되고 조율되고 조율되어서 인생의 자족이 무엇인지를 그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 그가 바로 자족의 비결이죠.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족은, 성경적 의미에서 자족은 하나의 성숙한 믿음의 촉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과연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것의 근거, 그것의 척도, 그것의 평가하는 평가의 잣대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 자족함이 있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이 가정적 환경, 내게 주어진 사회적 백그라운드, 내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사명감과 이 직분,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거기에 자족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성숙의 척도이고 여러분 성숙의 잣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그럼 또 성숙은 뭐죠? 또 성숙은 뭘까요? 성숙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대처하는 내 능력의 정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숙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통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엄마가 이것을 주겠노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부모님을 쪼르고 쪼르고 때를 쓰고 쌩때를 쓰고 나중에 땡깡까지 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보통 부모는 어린 자녀의 치아 건강을 많이 신경 씁니다. 저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또 사탕, 또 특별히 요구르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 보시면 요구르트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빨에도 그렇게 좋지, 이빨이란다. 치아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치아도 좀 누렇게 만들고 별로 그렇게 아이들의 치아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화부 부모님들 중에 요구르트 주는 면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영화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영화부는 그거 싫어했습니다. 바나나 킥 주면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산티 나는 과자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오가닉, 적어도 쌀로 만든 오가닉 쌀 과자는 줘야, 그래야 좀 럭셔리하고 좀 신지식인 엄마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계란 과자 주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 엄마들. 왜냐? 내 자녀의 치아 건강을 매우 신경 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탕, 요구르트, 단 거를 많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그거 주면 환장하지요. 너무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먹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 인내할 줄 모르고 참아낼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아이들은 그저 조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이게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조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어진 상황 앞에서 과연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를 물어보며 그것을 인내할 줄 알아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마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겠지 하며 거기에서 인내하고 그 상황에서 자족하며 그 상황에서 만족해버립니다. 상황이 만족스러운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거기에서 자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를 독려하며 그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저 아무 말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그래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하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풀어 설명하시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는지 그 기다림의 유익을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를 세 번이나 겪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독사에도 물렸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위기도 있었고 엄청난 모욕과 핍박과 환란과 돌에 맞음과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환란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 서버나 여행, 마지막 5차 여행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에게 만족함을 주신 이가 바로 그가 믿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숙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족하기 위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채 마치지 못한 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했고 그를 감사학교라는 곳에 입학시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감사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감사학교에 입학해야 되느냐? 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여정을 시작하는 철로 역정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학교에는 입학은 있는데 졸업이 없습니다. 이 희한한 학교, 이 감사학교가 입학은 있는데 졸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건데요,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매순간 고난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감사학교의 졸업장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감사학교의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앞의 상황, 뒤의 상황, 위의 상황, 아래 상황 상관없이 내 주위에 360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 변화의 무쌍함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학교 훈련생이 경험하는 훈련의 모든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지 아십니까? 자족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자족을 통하여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성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역시 이 감사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가 감사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치렀던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치렀던 첫 중간고사,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조서에 그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전에 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지리라. 여러분 그것이 조서의 내용이었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무엇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그 고난의 코스를 무사히 은혜로 통과하죠. 그 왕의 도서에 지기는, 왕의 조서에 지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엄청난 환난의 시간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상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그의 형편 자체가 나라를 잃은 비통함 가운데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2100km가 떨어진 이 바벨론까지 끌려와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그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그 그발 강가에서 멋대로 옛날 속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처럼 살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어진 상황, 왕의 도서가 찍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였기에 내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외부 환경, 어떠한 외부적 상황에 그 생각과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함,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성숙이었고 다니엘이 느꼈던, 다니엘이 소유했던 그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감사학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매번 시험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요즘의 중학교, 요즘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행평가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하나하나 수행평가 치러가며 우리 역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의연히 하나님의 그 뜻을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사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생애 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나, 어떠한 작업을 하시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그 필요를 잠시 중단하십니다. 잠시 중단하십니다. 오늘 11절,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감사 선교 헌금이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되게 궁핍하였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고 매우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후원금도 늦게 수년이 지나서 도착하였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당신의 종에게 매 순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야 함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핍의 상황, 채워지지 않은 그 부족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도록 그 공급을 잠시 중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삶에 주어진 잠시의 결핍,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잠시의 그 부족함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급을 끊으셨다는 어찌 보면 영적 시그널의 100%에 가까운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던 것이 끊겼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끊겼고, 내게 주셨던 삶의 그 넉넉함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이 그 감사학교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공급을 잠시 끊으신 것입니다. 온전으로 따지면 온유 그 파이프라인으로 따지면 그 파이프라인의 제일 첫 번째 수도꼭지 꼭지를 잠가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있는 영적 파이프라인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이 더 이상 흘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신 건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존재니까 한번 봐라 자기 자랑하시려고 하는 거냐?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잠시 훈련의 목적으로 그 공급을 끊으셨습니다. 그 결핍의 시간을 우리는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고 매서 온 훈련의 과정을 하나둘 익혀가야 함에도 우리는 무지함으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우기고만 살아갑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매번 우기기만 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게 그냥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끊으셨다면 주실 리도 다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핍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시간입니다.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야, 지금까지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 내가 왜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왜 내가 베풀고 살지 못하였는가? 왜 나누고 살지 못하였을까? 일이 넉넉하게 살았던 것을 나는 왜 그렇게 나 하나의 이익과 나 하나의 그 무엇을 위하여 움켜쥐고만 살았던가? 이 손을 하나님이 쫙 펴주고 나시니 그래서 손 위에 놓여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는 자족하지 않냐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강화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그 하나님의 고난의 주제, 그 하나님의 훈련 커리,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린아이처럼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하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마음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새 능력,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직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거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져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신음소리 한번 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숙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자족이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가 쓴 매 서신 서신서에 보면 그에게 이루어진 단회적인 사건은 여러분 결코 없었습니다. 단번에 그의 믿음이 성숙하였고 단번에 그가 자족하는 자가 되었고 단번에 그가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단번에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눈물과 기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난의 그 고난의 상황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 주어진 그 훈련의 과정들을 성실히 감당하였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학교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감사학교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학교가 없다면 여러분, 단언하건대 예언하건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인간도 겸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만, 오만, 자만, 끝 모를 바벨탑의 꼭대기를 향한 인간의 열정, 인간의 욕망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감사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감사의 학교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생활을 하다 보니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13절 말씀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인간에게 불가능 없어?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문맥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2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지 이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같으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모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주시는 이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싶은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 기회가 없었지 그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인격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라고 사도 바울은 겸손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학교, 다른 말로 그 감사학교, 여러분 정말 성실히 성실히 하루하루 그것을 감내하시고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는데 그 3년 사역을 그가 어떻게 했느냐고 그가 고백하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당신들을 섬겨놓으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과 좌절과 낭망의 사절이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두 가지는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가 겸손히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겸손함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자족하게 하였고 그를 만족하게 하였고 그 감사학교의 그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과제와 수행평가들을 묵묵히 묵묵히 해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겸손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목회자이기에 목회자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초의 목양지가 있습니다. 저도 최초에는 안양이라고 하는 작은 덕원교회 2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지요. 최초의 저의 목양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책에서 보았던 제 기억에 의하면 목회자에게 있어 최초의 목양지는 바로 본인 자신 그 심령이다. 기침 때문에 못 들으셨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초의 목양지는 특정 교회가 아니고 자기 심령, 자기 심령, 목회자 심령이 바로 첫 목양지예요. 이 말은 목회자가 자기의 심령을 수련하지 못하고 자기의 심령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목회도 실패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붙들어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 목양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왜 지금 와서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왜 이제야 이 말씀의 그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는지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 그 자가 비로소 목양과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양이, 사도 바울의 목회가 그러하였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의 심령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자족함과 날마다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함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풍성함, 믿음의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